말씀 지난주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립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에 우리 예배가 육신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혼육을 다 드리는 나 자신을 다 바치는 번제물로 바치는 귀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육신의 말로 듣지 않고 영의 말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전전주에는 방주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는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방주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계 대부분 재료가 언급이 되고 규격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오늘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지난주 규격에 대해서 규격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이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이즈.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를 말씀하실 때도 분명하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해라.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언급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99, 49, 29 거의 한 겁니다. 거의 올머스트 완성한 거죠. 올머스트 완성했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99도까지도 물은 까딱 안 합니다. 안 끓습니다. 근데 딱 1도가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99를 했어도 순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간적인 논리로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49까지고 59가 분명히 안 됐으니까 불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미완성되면 지난주도 제가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폐가 있습니다. 순종이 미완성되면 이 미완성된 부분 때문에 물이 들어옵니다. 구멍이 크게 뚫려야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구멍이 작게 뚫려도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고 축복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축복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축복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들어왔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입에가 잠깐 동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떠 있는 겁니까? 침몰하는 겁니까?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순종이 컴플릿 되어야 되느냐? 순종이 컴플릿 되어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구분이 됩니다. 내가 생명 안에 있는지 사망 생명 밖에 있는지 구분이 확실하고요. 축복 안에 있는지 축복 바깥에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순종이 완성되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순종이 완성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면 분명히 내가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가장 합법적으로 지옥 가는 게 어떤 신앙이냐? 올모스트 신앙입니다. 올모스트 신앙은 본인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선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구원은 100%를 말하는 거지 99%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는 구원은 99%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확실한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는 거죠. 예. 70%, 80%, 90% 퍼센테이지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가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 퍼센테이지만큼 좋은 데 가고 퍼센테이지만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일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신앙생활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지시가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100% 했습니다. 100% 했어봐야 방주 사이즈만큼 한 겁니다. 방주 사이즈만큼. 그런데 내가 방주 사이즈만큼만 일단 요구하셨고 방주 사이즈만큼 내가 순종했잖아요. 일단 방주 사이즈만큼만인데 그래서 300이 됐든 50이 됐든 내가 100%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내가 100%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100% 나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나는 방주 사이즈만큼 순종했습니다. 100%를 순종했지만 내 순종의 사이즈는 방주 사이즈만큼입니다. 그렇죠? 300.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어느 정도 책임져야 돼요?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어디 이 배가 어디로 떠다니든지 간에 전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해가 아십니까? 내가 순종하는 범위는 방주 하나 사이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는 전 세계를 커버하는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커버레이지는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축복하신 커버레이지는 전 세계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다 전체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오병이어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 내가 오병이어를 난 책임져서 순종했어요. 떡 다섯 개를 몽땅 다 드렸어요.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책임져야 되냐면 5천명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한 번만 믿으면 돼. 예수 한 번만 믿으면 하나님은 천국 전체를 책임져야 돼. 아니 지금부터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나를 책임지셔야 돼. 네? 내 생사화복을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 All thing. 나는 내가 순종한 건 뭐예요? One thing. 그런 말도 있나 모르겠네. 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는 사이즈는 something입니다. 조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그걸 내가 something 순종하면 something을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몇 퍼센트? All thing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구원의 원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나는 방주 하나만 책임지면 돼. 이게 순종. 방주 하나만큼만 순종 100%인데 단 100%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예, 방주 하나 쌓이지만 100% 순종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홍수 전체를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얘기해 봐. 사업이 암만 잘 돼도 이것보다 큰 축복은 안 돼. 내가 요번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 된다고 해도 뭐 대통령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 된다고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축복이야. 5년 동안만 뭐 대통령님 어쩌고 큰소리 치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하나만 확실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지시고, 아니 영원히 책임지시고, 어디 가든지 나를 책임지시고, 소련 가든 중국 가든 중동을 가든 미국 오든 책임지시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얼마나 바빠요. 그전에 하루 일주일 내내 일을 출근하시고 이제 가게 가셔야지, 비즈니스 하셔야지, 또 주일날 또 교회 오셔야지, 새벽기도 오시는 분도 새벽까지 와야 되고 참 바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바빠.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신경 쓰셔야 돼. 신경 정도 아니라 책임을 지셔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건데요. 어때요?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몸살 났지만 감사하지. 예, 몸살 나서 지금 우리가 못 나올 거 나와서 앉아 있는데, 왜? 그래도 몸살 나도 감사해,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서론이야, 서론. 서론이다, 서론이자 결론이죠, 뭐. 예, 서론이자 결론인데, 오늘 구조 얘기입니다. 스트럭처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조. 지난주는 사이즈를 이렇게 사이즈 얘기,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구조야. 구조가 상중하 3층으로 하고 옆으로는 칸을 막아라. 그냥 큰 박스가 아닙니다. 안에 다 1층, 2층, 3층으로 나누고 옆으로 쭉 칸을 나누고 룸을 만들고 안에 인사이드 설계가 또 나와 있어요. 구조가,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스트럭처의 기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수직적인 기준이 하나 있고요. 구조에서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수평적인 기준 관계가 있고 수직적인 기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기본 구조는, 기본 구조의 개념은 수직과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해라.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칸을 쫙 칸을 막아라. 예. 분명히 방제는 구조가 나옵니다. 예. 수직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위치의 막 포지션의 문제가 나옵니다. 포지션의 문제가 나오는데, 창문은 어디? 기둥은 어디? 출입문은 어디? 강단은 어디? 포지션이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예. 정확한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생을 형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복되게 사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내 위치가 어디냐? 내가 소프라노 위치에 있느냐? 내 포지션이 엘토냐? 베이스냐? 테너냐? 내 포지션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처음엔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노래 안 해본 사람은, 응? 엘토다 보면 소프라노를 따라가고 있어, 내가 지금. 응? 뭐 그런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건 용서를 해 주셔야지. 조금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돼. 아니, 한참 못하면 엘토 불러야 될 사람이 소프라노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엘토를 안 해봐가지고서. 예. 아니, 뭐 베이스 할 사람이 텐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 이게 헷갈리는 경우는 초보자니까 할 수 없지만,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 내가 소프라노지, 내가 엘토지, 위치를 알으셔야 돼요. 위치를 알으셔야 되는데, 특히, 위치 말하면 상하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했어요? 노안의 식구를 전부 모여놓고 우리 지금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열고 안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방주 앞으로 홍수가 오게 돼 있는데 홍수 대책에 관해서 우리 안건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노아를 딱 불렀어. 왜 노아를 불렀을까? 노아가 그 집안의 대표요. 그 집안의 가장이요. 그 집안의 지도자요. 그 집안의 리더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의 위치, 아버지의 위치, 회사 가면 사장의 위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도자고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얘기했다가 노아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큰아들한테 얘기했다가 작은아들한테 얘기했다가 며느리한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중국 엉망진창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표한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위치에 있는 위치, 대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대표자가, 이 대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쭉 장로까지 섬기다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목사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네.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그 옛날 어릴 때 사진, 제 어릴 때 사진을 쭉 찾다 보면은 5살 때 찍은 사진이 딱 한 장 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은. 그리고는 아무 어릴 때 사진이 없습니다. 5살 때 찍은 사진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어릴 때 사진이 없습니다. 왜 그것만 있고 어릴 때 사진이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불타버렸냐? 뭐 유교 피난 댕기라고 다 날아갔냐? 그런 게 아니야. 그 5살 때 사진을 딱 보면 울 쇠타 옷을 입고 울 쇠타를 입고 옆에 전화기가 있어요. 하얀 전화기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제가 5살 때쯤이면 우리나라 엄청 어려울 때고 가난할 때거든요. 미국에서 갖다 주는 옥수수 가루 받아 먹을 때인데 그 당시에 울 쇠타를 입고 있고 옆에 전화기가 있으면요.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린애 사진이 없으니까 그것이 끝이야. 왜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하루아침에 우리 집이 거지가 됐어. 사진 어디 사진 찍으려고 하고 어디 있어요? 사골쇠빵도 못 사는데. 그래서 어릴 때 사진이 없어요. 다섯 때가 사진이 마지막이야, 그 사진이. 예. 왜? 지우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아버지가 문제 생기면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 무너집니다. 주의종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아버지의 위치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사장의 아들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어요? 아들이 먼저 태어났어요? 야 성질 난다 우리 바꾸자. 네가 아버지라 내가 아들 할게. 응? 오죽하면 아들이 오죽 말을 안 들으면 그랬을까? 응? 차라리 네가 아버지라 내가 아들 할게. 여러분 아버지의 위치와 아들의 위치는 하나님이 정한 거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엄마하고 딸의 위치를 누가 바꿔? 못 바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주의종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사람이 뽑은 게 아니야. 누가 바꾸냐고. 목자의 위치와 양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문제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것만 남은 거야. 주의 종의 위치로서 주의 종 역할을 해내야 되고, 해내야, 해야만 되고, 아버지 역할을 해야만 되고, 사장 역할을 해야만 되고, 싫어도, 힘들어도, 진짜 싫어도, 진짜 힘들어도, 관두고 싶어도 해야만 돼. 왜? 교회를 책임져야 되잖아.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 회사를 책임져야 되잖아. 예.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사업할 때요. 안 사장, 머리 아픈데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부동산 투자해놓고 그냥 먹고 살아. 뭘 그걸 혼라고 그렇게 머리 썩혀.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간다면 이 많은 식구 다 어떻게 합니까, 직장. 저 사람들은 우리 회사 나발해보고 지금 밥 벌어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문 닫습니까? 나 혼자 편하자고. 그래서 재산 받아서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하나 팔아서 집어넣고, 하나 팔아서 집어넣고. 예, 적자가 나니까. 근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많은 인원이 있잖아. 어떻게 이 사람 내가 회사를 하루쯤 문 닫습니까? 예?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목사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교회에 끝난 거고요.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가정 끝난 겁니다. 예?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버지의 위치를 흔들리지 않도록, 온 성도들의 목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번은요, 제가 35세 장로가 됐어요. 제가 저를 장로시킨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못 시킵니다. 우리 교회 장로 없잖아, 지금. 응, 없잖아. 왜? 장로가 어떤 위치인데. 아무나 장로가 돼요. 제가 장로 돼봤기 때문에 알아. 아, 나 장로 되면 안 될 사람이었구나. 나 그걸 느낀다고. 왜? 집 바치고 목사님 차 사드는 것까진 좋아. 근데 그것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장로면 장로로서 인품이 받쳐줘야 되고 인격이 받쳐줘야 돼. 지금도 인격이 들대먹었지만 그때는 더 들대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장로시켜놓고 우리 목사님 속 많이 썩었다. 그래서 열심히 바치고 충성하는 건 좋아. 근데 인격이 안 받쳐주니까 얼마나 들여받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기특한 건 하나 있었어, 내가. 목사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나 협력했어. 예, 안 못합니다 소리 한 적이 없어. 예.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한번 그랬죠. 장로님 좀 뵙시다 그래서. 예. 아니 장로님은 장로의 입장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무슨 장로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나를 가르치려고 덤비시더라고, 이분이. 아니, 그분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공직 생활 하셨던 분이니까 세상 사회 물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충고라는 거야. 장로는 교인을 대표해서 교인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 가지 않도록 옆에서 잘 야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냐고 틀리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서. 우리 게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게 맞냐고 틀리냐고, 그게. 예, 맞으면 내가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훨씬 무식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학벌이 좋으니까. 공직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식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아내이며 어머니인 사람이, 어머니가 또는 아내가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편을 든다 그러면, 편을 든다 그러면 자식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편 편, 아빠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을 드는 것이 그 가정이 안정되고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가정이 축복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 역할이 어머니 입장이었을 때 누구 편을 드는 게 맞는 거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랬더니 이분 딱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를 하셔서 제가 목사님 편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목사님 위치가 흔들리면, 가정의 위치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근본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목사님의 위치가 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손해봅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봅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따뜻하게 더 존경하더라고 저를. 제가 훨씬 나이가 아래인데 한 20살 아래에 제가. 따뜻하게 존경하더라고. 아우, 장로님 말씀이 역시 옳습니다. 저는 목사님 보라 했으면 무조건 아멘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이 늘 불편하면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게 은혜로운 설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목사님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으면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가 나오고 은혜로운 설교가 나오겠냐고. 예. 그럼 목사님 마음이 늘 불편하고 지옥 같으면 피해는 누가 보냐? 성도들이 다 피해보는 거야. 이게 다 피해가 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당장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라도 목사님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 아버지가요, 가족 위해서 수고하는데, 맨날 그 아버지한테 막 불평불만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죽을 것 같습니까? 물론 불평할 수도 있어. 아버지, 왜 학용품 값 안 줘? 왜 용돈 안 줘? 왜 기성애비 안 줘? 왜 육성애비 안 줘? 왜 학비 안 줘? 막 우리 아버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불평해. 그러면요, 아버지가, 야, 너도 결혼해서 가정을 한번 꾸려가봐. 살림해봐. 너는 네 학용품값, 네 용돈, 네 기성애비만 관심 있지? 우리 가정이 지금 지출이 뭐뭐뭐 지출해야 되는지 넌 아냐? 버짓이 어떤 줄 아냐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지금 생활비가 뭐뭐뭐가 들어간지 넌 아냐 이 말이지. 돈 나갈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 많은 돈 나갈 것 때문에 그걸 다, 뭐, 그걸 가슴에 안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씨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 학비, 지 용돈 밖에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요, 성도들이 그래요. 자기 거 밖에 몰라. 목사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장래까지 생각하고, 다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나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거 하나 가지고 와서. 그럴 때는 여자에다가 니은을 해가지고 그래 너도 살림 좀 해봐라. 너도 살림 좀 해봐라. 위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하기 싫어도 내가 관둘 수도 없고 목사를 하기 싫어도 관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 대신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치를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줄 건데 이 지도자 자기 자신을 지금은 지도를 받는 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도자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지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자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한 교회를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최종을 봅니다. 근데 목사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목사 되기 전에 몰랐어, 나는. 목사 아니에요. 경험만 안 해봤으니까. 목사 되고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무슨 교회를, 예를 들면 새사망 교회를 축복하려면 제일 먼저 그 목사, 대표자를 봅니다. 대표자가 축복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고, 그 다음은 이제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입니다. 목사 돼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지 왜 어깨가 무겁고 짐이 무거우냐고 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받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만 깎였다. 그러면 그 데미지는 온 성도가 받습니다. 왜? 아버지도 똑같아. 아버지도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도. 그 한 가정에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축복해서 그 점수를 제일 먼저 타겟이냐면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를 봅니다. 예. 아버지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그 가정에 축복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남성분들 계신데, 많이 계신데, 아버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따십시오. 사람한테 점수 따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한테 점수 따세요. 그래서 주의 종이 때로는 가슴 아파도 성도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타협하면 하나님의 점수 깎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하고 나를 안 기뻐하고 우리 교회를 안 기뻐하니까 축복을 안 하시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요 이건 액수는 안 밝힙니다.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정도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수망이라는 가정에 축복하십니까? 근데 그걸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고 체험했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나 타협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지금 목사 지영 전도 그거 가르칩니다. 너들 많이 바쳐라 많이 바쳐라. 예.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주의 종 물질도 많이 심어야 된다. 예. 심을 수 있는 데까지 이빨 심어라. 죄송합니다. 이빨 자꾸 이렇게 나오네. 제가 우리 교인들 축복받는 게 헌금 통계 들어오잖아요. 내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하는 게 드리는 것과의 그 함수 관계를 내가 우연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이런 관계가 있구나. 그다음부터 내가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액수 계속 올립니다. 매년 올립니다. 헌금 액수로. 매년 올립니다. 예. 네. 주의 종이나 아버지가 똑같은 위치인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가족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복받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점수 따셔야 됩니다. 정말 점수 따셔야 됩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책임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자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밥 한 끼 살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 또 내 자녀들 가정에서 내 자녀, 교회에서 내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주의 종인 목사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되는 거야. 점수 따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대표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야, 정말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바쳐야지. 예? 이 위치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바꿀 수 있으면 괜찮은데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숙명이고 운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 내가 나를 봐도 또 부족해. 그렇게 하는데도 부족해. 부족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 위치를 아셔야 되고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위치 벗은. 여러분이 벗어나는 얘기 하나 하고 다음 단계로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루시퍼가 루시퍼인 줄 아세요? 원래는 루시퍼는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휘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찬양 최고의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루시엘이야. 뭐, 미가엘, 가브리엘 쭉 나오죠? 그게 다 천사장들 이름입니다. 천사의 이름이라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우두머리들. 예, 천사 팀도 여러 팀이 있는데. 근데, 루시엘은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찬양이니까, 이 루시엘을 가장 높이 올려놨습니다. 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예. 찬양을 담당하니까. 그런데, 루시엘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예. 그러더니, 우쭐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거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응. 그리고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쳐버리니까 음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뭡니까?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이 교만이라니까. 예, 성경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위치 벗어나지 마세요. 자기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서가 있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보세요. 오늘 주보에 보면 두 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는 뭐냐면 한국하고 미얀마, 범하고 비교한 겁니다. 똑같이 지금 50년 만에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천국이 됐고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신생 국가로서 출발할 때에 미얀마는 우리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왜? 거긴 쌀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나라는 세계에서 쌀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때도 쌀이 남아 돌아가. 그때 우리는 미국은 옥수수 가루 받아 먹고 배급 받아 먹고 살았어. 우리는 굶 맨날 굶고 있었어. 거긴 천연 가스가 나와. 여러분. 옷장, 한꺼번에 옷장 만짜리, 티크 옷장 있죠? 75% 원목이 미얀마에서 나와. 그러니까 50년 전 신생국가로서 출발할 때 우리 그 사람들은 조건이 천국적인 조건이야. 근데 지금 세계 190개 나라에서 190등이야. 못 살기로. 우리나라는 꼴등이었던 나라가 세계 지금 9등, 7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잘 살기로. 뭐가 차이 납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 물론 한국은 교회가 부흥됐죠. 그러니까 한국은 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 미얀마는 무슨 법? 불교법. 시스템이 달라. 예, 시스템이 달라. 예. 여러분 이 질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스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세요. 노아는요 목사입니다. 노아 아내는요 재직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고참신자입니다. 며느리들은 새신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한테 방제되는 모든 지시를 계속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그것을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재직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직은 먼저 믿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신자까지 얘기해주면 이렇게 해서 질서가 딱 잡히니까 이 집안은 모든 것이 잘 돼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질서를 세워놨느냐? 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은 절대로 전쟁 나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잘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는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실수가 많아도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아내의 위치가 어딘지 구분지 위해서 남편을, 목사님을 잘 보좌를 해야 되고, 보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위에 자기 선배, 재직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구역장, 구역교사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구역장, 구역교사,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들한테 얘기하면 그 밑에 또 회원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물이 쫙 흘러내려가듯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때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이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 대통령한테 쌍욕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본받을 것 중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대통령한테 욕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욕하면 자기 얼굴에 누워 침 뱉는 거고 국가를 망신시키는 거니까 이걸 알아요. 그건 절대 대통령 욕을 안 합니다. 진짜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 욕 안 합니다. 아버지 욕 안 합니다. 그게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보다 무식합니다. 자기는 대학 나왔지만 아버지는 예? 지게꾼밖에 못했습니다. 농사밖에 못 졌습니다. 그렇게 무식해도 정말 된 사람은 아버지 욕 안 하고 아버지 인격 무시 안 하고 아버지 권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질서는 사람이 만들어온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시스템이고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예, 축복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태어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 영역. 내가 감당해야 될 범위가 있습니다. 테라토리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칸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또 상중하 3층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칸을 나눴으면 그 방주가 풋볼 경기장보다 20%가 더 큽니다. 이게 엄청 커요. 엄청 큰데 노아의 여덟 식구가, 노아의 여덟 식구가 다 맡아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1층 맡은 사람, 2층 맡은 사람, 3층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동쪽 섹션을 맡은 사람이 있고 서쪽 섹션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쪽 섹션을 맡은 사람이 있고 북쪽 섹션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맡은 영역은 책임지고 청소하고 책임지고 관리를 해줘야 돼.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1번 방부터 10번 방까지 책임졌다. 나는 1층에 1번부터 20번까지 방이 내 책임이다. 그러면 그 방들을 계속 거기 짐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짐승들이 얼마나 먹고 싸고 그랬겠어요. 소리 지르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냄새는 진동하고요. 그건 뭐 하여튼 뭐 거기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 거기 견딘 게 다행이야. 그거를 다 그 짐승들이 인격이 있어. 뭐 양심이 있어. 난리 버거지 치는 거 그걸 다 그걸 관리해가면서 먹여주고 그 치우고 이거를 그냥 한 거야. 아빠. 도저히 뭐 들어가서 못하겠어요. 나 때려치겠어요. 그리고 뛰어나가면 그래서 뛰어나갔어. 어디야? 밖엔 뭐야? 물이야. 난 들어오도 그 안에 있어야 돼. 안 입고 어디 있어야 돼. 메스꺼 어디 있어야 돼. 예? 참을 수 없어도 있어야 돼. 그 안에 방주 안에 자기 거기 있어야 돼. 일터에 있어야 돼. 교회는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예. 못 볼 거 많이 보이셔도 못 볼 거 많이 봐도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튀어나가면 홍수입니다. 예.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거를 책임지는 길이 내 생존을 책임지는 길이고 내 축복을 책임지는 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예. 보면요 교회도요 하다 보면 청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누구 담당인데 저거 안 오고 있어? 이러지 말어. 내가 그냥 해. 오늘 새벽에 제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를 하나님이 찾지 못한 거로 예수가 22장 3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무너진 데 그거 안 막는다고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막아버려. 내가 막아.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의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 빼서 팔을로 왔어. 전주 예수병원에서 신문에 냈던 거예요. 눈이 어느 환자가 눈이 필요한데 눈을 삽니다. 그랬더니 얼마 준다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 신문 광고 보고 어느 사람 하나가 저 김제에서 전주까지 와가지고서 눈을 팔러 왔더니까 눈을 산다고 광고는 했지만 하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집사 알고 본 게 집사야. 우리 교회가요 시골에 교인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건축한다고 교회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지붕을 못했습니다. 지붕을 못해가지고 피만 오면 이게 뭐 그냥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붕 할 수 있는 건축비를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신문에 딱 이 눈 하나 산다는 기사를 듣고서 보고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내 눈 팔러 가자. 그래서 눈을 팔려고 기가 막힌 거죠. 교회 뚜껑을 못 덮어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미완성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그 신문기사 눈에 띄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러면 눈 하나 빼서 팔러 온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는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너진 데가 보이면 손가락 들고 왜 저거 안 하냐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막았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에서 온 병원 원장이나 의사들이 다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니에요. 눈 안 삽니다.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헌금해가지고 눈도 안 사고 헌금해서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뚜껑 덮었대. 예, 그 뚜껑 덮었대요. 예. 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잠깐 했지만, 저희 큰아이 출산하자마자 3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59에. 그 시골 내려가니까 다 떨어진 누더기 옷 입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 어머니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파. 왜냐? 이분이 맨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죽고 싶다는 게 잘 이해는 안 갔어. 아니, 조금 이해는 가지.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해는 가는데 뼈저리게 이해는 안 됐어. 뼈저리게 이해는 안 되고 엄마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만 해서 우리가 문제. 내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다 자식들은 이기적이야.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 그러는데 그 심정 이해 안 하고 엄마 없으면 지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엄마 죽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돼. 엄마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 맨날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엄마한테 맨날 그랬어요. 울면서 엄마가 죽고 싶다 그러면. 근데 진짜 엄마 죽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비전이 없어. 이 고생이 끝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근데 뭐 하는 말이 네, 니들 때문에 못 죽는다. 응? 저희 안고 어린아이도 우리 저 초등학생 앉혀놓고 네, 너들 때문에 못 죽는다. 응? 죽고 싶은데 니들 때문에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시은아베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평생 우리 때문에 희생하고 끝난 거야 인생을. 왜? 무너진 가정. 남편이 안 돌보는 가정을 아내가 엄마가 혼자서 그 가정을 그 무너진 데를 막으려고 예? 59년 동안 그 무너진 데 막다가 인생 끝난 거예요. 예? 왜? 당신이 안 막으면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 당신이 안 막으면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받고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야. 그 무너진 데를 보고서 자기가 그 막으려고, 응? 누구한테 블레임하고 컴플레인하지 않고 자기가 막으려고. 예?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예, 용서하리라. 예. 세상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막아설 수 있는 십자가를 지는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죄인이 많이 늘어나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십시다.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이 인생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십자가 질 테니까. 내가 죄값을 치를 테니까 이 인생들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아선 것이 십자가잖아요. 성 무너진데, 이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이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딜레시키려고 막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십시오. 나가서는 자가 되십시오. 이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무너집니까? 예배가 무너집니까? 그걸 막았습니다. 그걸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당신이 멸하지 않겠다. 딜레시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됩시다. 그 자신이 내 자신, 그 사람이 내 자신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영원한 생명 가진 인생을 살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승방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막아서지 않아도 우리가 대신 나서서 막아서는 그런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